예, 저희가 지난주에 2장 11절부터 저희가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제가 잠시 지난주에 11절부터 22절의 그 구조를 설명해 드렸는데, 잠시 여기 지난주에 안 계신 분들이 몇분 계셔서 제가 한 1, 2분 안에 그거 다시 한번 얘기하고 들어가겠습니다. 11절과 12절은 그때예로 시작하면서 우리하고 관계되는 말로 한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 그 문제점들을 여기에 지금 나옵니다. 하나님 나라, 즉 천국에 대하여 우리가 외인이었고 손이었다. Strangers and aliens.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과 멀리 있었고, 그 하나님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서 또 외인이었다. 이런 문제들을 이제 11절, 12절, 오늘 12절까지 저희가 끝내려고 하는데, 그리고 이제 13절부터 18절은 그러면 그 문제를 어떻게 하나님께서 해결하셨는가? 그래서 13절은, 11절에는 그때에 그랬는데, 13절에는 이제는 해서, 13절에서 18절에서 어떻게 이 문제가 해결되냐? 예수님의 피로 이제 회복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율법의 의를 완전히 이루어 이제 그렇게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과 멀리 있었던 우리들을 하나님과 화목시키고, 이제 율법을 폐하여 그 담을 허시고, 이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이제 한 몸을 만드시는 그런 그 해결하는 법을 이제 배우게 되고, 그리고 이제 19절부터는 그렇게 예수님께서 이루셔서, 이제 이루신 그 천국 현실의 세 가지 모습을 저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우리도 이제 성도들과 동일한 천국 시민이 되었다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또 우리도 이제 하나님의 패밀리가 됐다. 하나님의 권속이다. 이렇게 쓰여 있죠. 그리고 세 번째 모습은 이제 예수님 안에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서 이제 자꾸 연결이 되어 지어져 가고 있는 하나님이 영원히 거하실 처소. 그래서 이렇게 그 천국의, 우리의 천국 현실을 세 가지 모습으로, 이제 19절부터 보게 됩니다. 저희가 지난번에 우리 모였을 때그 11절을 공부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12절을, 이제 끝을 내고자 하는데, 12절이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그리고 그 그리스도 밖에 있는 모습을 다섯 가지로 설명을 하는데, 하나는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었고, 또 하나는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 외인이었고, 또 하나는 세상에 있었고, 또 하나는 소망이 없었고, 또 하나는 하나님이 없었다. 이렇게 지금 보여줍니다. 그래서 그때에, 즉 우리와 연관이 돼서 말을 한다면, 하나님을 믿기 전에, 즉 예수님을 믿기 전에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었느냐? 예수님 밖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예수님 안에 있느냐, 아니면 예수님 밖에 있느냐. 구약에서는 이 구분이 여러 가지로 보여졌었습니다. 그러나 구약은 항상 제가 뭐라 그랬어요? 그림자의 수준이다. 그쵸? 아직 예수님이 오시지 않아서 그림자 수준이었어요. 예표 수준. 그래서 구약에는 그 예표 수준으로 구분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방인과 유대인, 그런 구분이 있고, 그렇죠? 그리고 유대인 안에서도 레위 족속이냐 하고 다른 족속이냐 해서 레위 지파만 그죠? 그 제사장들이 될 수 있고 이런 식으로 구약에는 세상 수준에서의 구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런 모든 구분은 예표 수준이었기 때문에 이제 참 구분, 즉 참 구분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제 구분은 예수님이 구분이신데, 즉 예수님 안에 있느냐, 예수님 밖에 있느냐, 이것밖에는 이제 구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중요한 거는 예수님 안에 있으면 모든 하나님의 천국의 복을 다 받는 사람이고 예수님 밖에 있으면 아무것도 받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즉 여기서 조금 받고 여기서 조금 못 받고 이런 게 아니라 예수님 안에 있으면 다 받았고 예수님 밖에 있으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이 예수님 안에 있는 모습, 즉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거죠.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해서 그 예수님과 연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의 삶과 나의 그 목적과 나의 의미가 그 예수님을 중심으로 다 풀어지는데 그게 바로 믿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즉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들인데 이것을 뭐 성경이 뭐 진짜 수도 없이 여러 각도에서 그걸 보여주는데 우리가 몇 가지만 좀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우선 요한복음 15장에 같이 가죠. 요한복음 15장. 요한복음 15장 5절을 보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리워 말라지거나 말라지나니 사람들이 이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여기도 지금 두 가지죠. 예수님 안에 있느냐, 예수님 밖에 있느냐. 예수님 밖에 있으면 가지로 표현이 돼서 말라지고 불에 탑니다. 즉 지옥의 그런 모습들이 여기 좀 보여지는데 그러나 예수님 안에 있으면 많은 과실을 맺는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건 너희가 내 안에 있지 않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다. 그러나 이것은 그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수 있는 그 과실들을 중심으로 아무 일도 할 수 없다 이 말이죠. 믿지 않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일도 많죠. 뭐 자동차를 고친다든지 무슨 집을 짓는다든지 이런 건 할 수 있죠. 지금 그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수 있는 그 과실들, 그 행위, 그 삶을 중심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 있지 않으면 무슨 일을 해도 하나님 앞에서는 죄입니다. 믿음 없이 하는 모든 일은 죄다. 로마서가 분명히 못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이렇게 예수님 안에 있지 않으면 우리가 어떠한 일을 해도 하나님 앞에는 죄입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그 행위 구원을 요즘 많이 믿고 있는데 그래서 자기가 뭐를 해서 그 자기가 뭘 한 거를 하나님께 이렇게 바치면 하나님이 기특하게 받으시는 줄 착각을 합니다. 성경에서 우리의 의는 걸레와 같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최고로 정성을 들여 이룬 것도 하나님 앞에는 걸레입니다. 하나님이 받을 수 있는 수준이 아니에요. 이게 교만입니다. 자기가 뭘 해서 바치면 하나님은 뭐 기쁘게 받을 줄 아는 이게 교만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기쁘게 받을 수 있는 거는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 하신 일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와 우리의 행위가 그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이제 받으시는 거지, 예수님을 제껴놓고 어떠한 것도 하나님이 받지 않으십니다. 아니, 못 받으십니다. 아니, 심판을 내리셔야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에 있어서는 이제 예수님 그분이 모든 의미가 되고 모든 목적이 되고 모든 값어치가 된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이 모든 의미예요. 예수님이 모든 목적이에요. 그 예수님이 빠져버리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니, 지옥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어떠한 것을 해도, 어떠한 것을 말해도, 어떠한 것을 생각을 하고 있어도 그게 예수님 중심이 아니면 전부 쓸데없단 말이에요. 세상에서는 뭐 값어치가 있는 걸로 간주가 될지 몰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쓸데없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세상에 엄청난 이런 그 이루어 놓은 것들, 사람들이 뭐 이 세상에도 지금 엄청나게 이루어 놓은 거 많죠. 그거 다 천국으로 가져갑니까? 아니면 그 다 이루어 놓은 게 예수님 다시 올 때 다 멸망하고 망합니까? 다 불에 탑니까? 그렇죠. 우리 가끔 제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참 아까운 생각이 들어요. 뭐냐 하면은, 아니, 엄청난 돈을 들여갖고 교회당을 져놓으면 예수님이 다시 올 때 그 교회당을 가지고 천국으로 가십니까? 아니면 불에 탑니까? 그 무슨 돈을 거기다 그렇게 드려요? 불에 탈걸. 더 지금 필요한 데가 많은데. 그러나 하나님께 바치는 거라 그러잖아요. 그렇게 멋있게 져서 하나님께 바쳐놓으면 끝에 가서는 불에 타죠.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에서 배우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창세 전에 우리를 택하셨는데 그 택하시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셨단 말. 그렇게 배웠죠. 그러니까 그냥 하나님이 창조하시기 전에 그냥 아무렇게나 택한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셨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이 아니면 구원은 시작도 못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구원을 이루실 때 엄청나게 많은 일을 하셨는데 그 엄청나게 하신 그 모든 일이 다 예수님 안에서 하셨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신 거지 예수님과 관계없이 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 안에 있느냐 예수님 밖에 있느냐 이 구분밖에는 이제 없어요. 예수님 안에 있으면 그 모든 것이 다 여러분하고 관계 있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하나도 관계 있는 게 없습니다. 몇 군데 더 읽어보죠. 로마서를 가서 좀 몇 군데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24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우리의 구속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속이지 예수님과 관계없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5장 1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 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8장, 로마서 8장 1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맞죠? 예수님 안에 있으면 이제 정죄함이 없습니다. 절대로 죄가 여러분을 정죄하지 못합니다. 하나님도 안 하시는데 목사가 어떻게 정죄합니까? 즉 제가 뭐 여러분 보고 그런 식으로 계속 사시면 잘못하면 지옥 갑니다. 제가 그 어렸을 때 그리고 또 그 주일학교 선생님들 입에서 이런 소리들이 나오는데 진짜 깜짝 놀랄 소리들. 교회의 교인 아이들 아니에요. 즉 뭐 교회 멤버십이 없으니까 사실 이게 웃기는 소리가 돼버릴지 몰라도 우리 교회 같으면 지금 저희 교회에 나오는 아이들이 다 교회 멤버들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교회의 아이들을 향하여 주일학교 선생님이 뭐라 그러냐면 너 그따위 하면 지옥 가. 이게 가능한 소리예요? 정말로 지옥 갑니까? 저희가 죄지면? 그게 정죄예요. 그래서 당신들 이따위로 하면 지옥 가. 뭐 이런 소리들. 아니 하나님께서도 정죄 안 하시는데 어떻게 우리가 감히 그런 소리를 하냔 말이에요. 그럴 수가 없어요. 예수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단 말입니다. 어느 누구도 그 사람을 예수님 손에서 빼어갈 수가 없다. 거기다가 아버지 손에서도 뺏어갈 사람이 없다. 어떻게 보면 이 더블 프로텍션, 예수님 손, 아버지 손, 이거 어떻게 뺏어가요 누가? 로마서 8장 39절을 보시면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시되 예수님 안에서 사랑하시는 거죠. 예수님 밖에 있는 자는 결국에 가서는 하나님의 심판밖에는 없습니다. 즉 하나님이 왜 나를 사랑하시느냐? 내가 무슨 하나님 사랑하시게끔 하는 무슨 행위를 해서가 아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즉 예수님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예수님과 연합되어 있는 나를 사랑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이시란 말입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이유가 예수님이시란 말이에요. 그 예수님이 아니면 어떻게 우리 같은 사람을 사랑합니까?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지옥으로 보내야 될 인간들을 예수님 안에서부터 택함으로 시작해서 전부 예수님 안에서 모든 우리의 그 구원을 이루어주신 거 아닙니까? 고린도 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제 새로운 창조가 됐단 말이에요. 옛사람이 아니에요. 새롭게 창조된 사람들이에요. 옛것은 지나갔단 말이에요. 보라 새것이 왔다 그러는데 자꾸 옛것만 바라보고 있으면 문제가 되죠. 그리고 그 밑으로 2절 나가면 19절에 이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되는 것도 오직 예수님 안에 있을 때만 예수님을 떠나면 하나님과 원수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였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다. 그러나 그것도 예수님 안에서 그렇게 하셨죠.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지금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14절에 너희는 사랑의 입맞춤으로 피차 무난하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 모든 이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래서 생각나세요? 에베소서 1장 공부할 때 이 에베소 교인들, 에베소 교인들이 두 군데에 살고 있다. 하나는 에베소에 살고 있죠. 여러분과 저로 얘기하면은 이 애나하임, 애나하임 아닌데도 있네. 그러니까 사던 캘리포니아에 살고 있죠. 그러나 또 하나는, 또 한 군데는 in Christ, 예수님 안에, 즉 예수님 안에서 우리 2장 6절에 하늘의 안침을 받았다. 즉 천국에 살고 있죠. 여러분 두 가지 현실을 인식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이 세상의 현실은 제가 뭐 말 안 해도 여러분 잘 알죠. 그러나 이 세상 현실만 여러분의 현실이 아니라니까요. 천국에도 지금 여러분의 현실이 있어요. 근데 왜 그거는 무시하고 사냔 말이에요. 지금 세상식으로 얘기하면 항상 세상의 이 example는 항상 모자르지만 제가 뭐 한국에서 6개월, 미국에서 6개월 살면 저에게는 한국에서의 나의 현실이 있고 미국에서의 나의 현실이 있어요. 그래서 미국에서는 내가 누구누구요? 이런 일을 하고 나는 이런 사람이다 말하고 수 있고 내가 한국에서는 그러나 나는 또 이런 사람이고 이런 일을 하고 이런 것이 내 현실이다 말할 수 있는데 천국이 거짓말이 아니면 근데 거짓말들 같이 알고 사는 것 같아요. 아니면 정말 쓸데없는 현실 인 것 같이 사는 것 같아요. 정말 여러분이 지금 천국에서 이런 사람이 벌써 되었단 말이에요. 우리는 두 가지의 현실을 지금 갖고 있는데 그런데 이상한 게 아니라 여러분이 좀 더 생각해 봐야 되는 거는 지금 천국 현실을 갖고 살고 세상 현실을 갖고 삽니다. 세상에서는 내가 뭐 저로 말하면 누구의 남편이고 누구의 아버지고 뭐 내 직업은 뭐고 뭐 나는 어디에 살고 천국으로 말하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영원한 신부고 하나님의 친구고 예? 하나님의 지금 그 왕과 하나님의 제사장 지금 뭐 수도 없어요 내가 천국에서 누구냐. 그런데 여러분이 생각해야 될 거는 이 세상에서 나의 누구냐는 오래 못 갑니다. 잠깐이에요. 그러나 천국에서 내가 지금 누구냐는 영원한 거예요. 그런데 왜 이 잠깐인 거에 모든 초점이 가 있는지 세상에 속한 자라면 당연한 얘기죠. 그러나 천국 시민이라면서 왜 이 잠깐인 거에 모든 초점이 가 있는지 이것처럼 어리석은 사람이 어딨냔 말이에요. 그런데 교회 다닌다면서 예수 믿는다면서 그렇게 되기가 너무 쉽단 말입니다.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이에요. 예수님 안에, 즉 그분 안에서 벌써 천국에서 저희가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영적 현실을 자꾸 보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예수님 안에 있는 저희들이지만 그러나 태어나서부터 우리가 예수님 안에 뭐 그렇게 얘기해도 맞는 점도 있어요. 그죠? 태어나기 전부터 아니 세상이 창조되기 전부터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 안에 있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 세상에 우리의 삶을 볼 때에 저희가 믿지 않았을 때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구원 역사적으로 하면은 그 이방인들이 그런 모습이었죠. 구약에서. 그럼 뭐예요? 우리가 예수님 밖에 있었단 말이에요. 우리 삶에 이 세상에서의 우리 그 뭐 70년, 80년, 90년 사는 그 삶의 모습에서는 지금 예수님 밖에 있었을 때가 있었는데 그 모습을 여기서 다섯 가지로 설명드린다 그랬는데 첫 번부터 이제 하나씩 봅시다. 하나는 뭐예요?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었다 이거예요. 이스라엘 나라 밖에 있는 사람이었어요. 즉 시민이 아니었어요. 그러면 이스라엘 나라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로 구원을 받은 것입니까? 우리 출애굽기 19장에 한번 가보시죠. 출애굽기 19장 거기에서 5절 6절을 읽어드리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사람들로 구원을 받는가? 5절부터 읽어드립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적어도 세 가지죠. 거룩한 백성, 제사장 나라, 나의 소유. 즉 하나님 나라의 시민은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 나라고 그 나라는 제사장 나라고 거룩한 백성들이고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그런 데에서부터 관계가 없는 즉 그 나라의 시민이 아니라 밖에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밖에 있는 모습을 에스겔서에서 또 이렇게 표현합니다. 에스겔서를 한번 제가 읽어드리죠. 에스겔서 13장 9절을 읽어드립니다. 그 선지자들이 허탄한 묵시를 보며 거짓 것을 점쳤으니 내 손이 그들을 쳐서 내 백성의 공회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며 내 백성의 공회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며 이스라엘 족속의 호적에도 기록되지 못하게 하며 이스라엘 땅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리니 지금 이런 모습이었다 이 말입니다. 요즘 말로 하면은 천국에도 못 들어가고 하나님의 생명책에 이름도 안 써있고 이런 식으로 풀어지죠. 그러나 구약에서는 그렇게 또 예표 수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또 호적도 갖고 있고 다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그 밖에 있었다. 그 구약에서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으로 갈 때 가운데다가 언약궤가 있는 그 성막 태버네꼴을 두고 이제 앞에도 있고 뒤에도 있고 옆에도 있고 해서 진을 칩니다. 그래서 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성막에 사시는 그런 모습으로 해서 하나님이 그 백성들과 함께 있는 그런 모습으로 지금 가나안 땅으로 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죄를 지면 그래서 아주 심한 죄를 지면 무슨 쉽게 얘기해서 뭐 간음 같은 걸 했다. 그러면 그 사람을 이 진 밖으로 끄집어내서 돌로 쳐 죽이게 돼 있습니다. 절대로 안에서 안 죽입니다. 밖으로 그 진 밖으로 내보낸단 말이에요. 즉 뭐예요 지금? 그 하나님의 그 나라, 그 하나님의 백성, 그 거기에서 이제 빠진다 이 말이죠. cut off가 된다 이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렇게 했는데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것도 어떻게 표현을 합니까? 이렇게 이 진 밖으로 쫓겨나는 모습으로 표현을 합니다. 히브리서에 한번 가보죠. 히브리서 13장 히브리서 13장 11절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름이니라.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서 백성을 거룩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런즉 우리는 그 능력을 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이제 보세요. 구약에서는 이렇게 영문 밖으로 쫓겨나는 것은 최고로 나쁜 모습이죠. 그래서 예수님도 우리 죄를 지시고 그렇게 진 밖으로 쫓겨나서 죽으시는 그런 모습이 십자가인데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그렇게 이루시고 나서는 뭐라 그래요? 우리도 이제 밖으로 나가서 고난과 죽음을 당하자. 지금 구약이 뒤집어지는 거예요. 구약의 저주가 이제 축복이 되는 거예요. 이제 구약과 신약의 관계를 이해 못하면 성경은 정말 이해 못합니다. 왔다 갔다 합니다. 지금 예수님이 뭘 이루시는지를 이해를 못하면 정신없어요. 자꾸 맨날 세상에 잘 되는 거를 얘기할 때는 맨날 구약으로 가죠. 목사님들이 항상 구약 구절을 가지고 설교를 하게 됩니다. 왜? 당연히 구약밖에는 그런 소리가 없으니까. 근데 구약은 예표 수준이라니까요. 그림자 수준이에요. 참이 아니에요. 영원한 천국적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면 이제 그런 사람들이었는데 예수님 안에서 이제 어떤 사람이 됐어요? 우리 베드로 전서 한번 가보죠. 베드로 전서 2장 9절부터 읽으면 이거는 구약 백성들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 안에 있는 신약 백성들을 얘기하는데 우리 보고 뭐래요?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어? 이거 어디서 많이 듣던 소리 아니에요? 아까 출애굽기 19장에서 읽은 소리죠. 출애굽기 19장에서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구하면서 나의 소유여 거룩한 나라여 제사장 나라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 안에서 그 현실이 완전하게 이루어졌죠. 구약에서는 예표 수준으로 부분적으로 일어났어요. 제사장 나라라 그랬지만 다 제사장이었어요? 아니면 부분적이었어요? 부분적이었어요. 그리고 나의 소유라 그랬지만 결국은 다 쫓겨나는 모습. 구약은 완전한 게 아니에요. 그림자 수준이에요. 진짜가 있단 말이에요. 앞으로 예수님께서 이루시는데 이제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은 다 왕같은 제사장이에요. 여러분도 왕같은 제사장이요. 저도 왕같은 제사장. 구약에서는 제사장이 백성들을 인도해서 예배를 드리지만 신약에서 목사가 그 교인들을 인도해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목사가 필요 없어요. 예배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러 나갈 때. 왜? 예수님만 붙잡으시면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왜? 여러분 자신이 제사장이에요. 어떤 다른 제사장이 필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이 제사장이란 말입니다. 근데 무슨 다른 제사장이 필요해요? 그 이상하죠. 어떤 교회는 그래서 목사가 그런 제사장이라 그래갖고 이 예배를 드리는데 목사 다 뒤에 있어야 된대요. 그래서 목사 뒤쪽에 성가대가 앉으면 안 된다 그래갖고 왜 자기가 제일 뒤에 있어야 된다고 이런 헛소리가 나오는데 뭐 어떻게 이해를 하시는 거예요 도대체? 그리고 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게 왜 이 여기예요? 이렇게 하면 몰라도 왜 여기 일로 나가야 돼요? 꼭 뒤로 나가는 거면 어떻게 할 거야? 자기가 제일 꽁지야. 참 정신이 없어요. 이게 무슨 소리예요 도대체? 어쨌든 지금 이제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었는데, 즉 하나님의 소유도 아니고 거룩한 나라의 백성도 아니었고, 그죠? 제사장의 나라도 그 멤버도 아니었는데, 여기 지금 예수님 안에서 베드로를 보니까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들이 돼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가 돼 있잖아요. 예수님 안에서 완전히 이루어졌어요. 이제 더 이상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서 외인이었다. 그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서 외인이었다. 제가 빨리 언약에 대해서 좀 얘기를 좀 해야죠. 제가 자세하게는 지금 시간이 안 되고, 왜냐하면은 좀 새로 들으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언약이 뭐예요? 언약. 우리가 간단하게 얘기하면 그냥 우리가 요즘도 무슨 장사를 하게 되면은 두 사람이 만나서 칸트랙을 만듭니다. 그죠? 그래서 그 칸트랙에 쓰인 대로 둘이서 행해야 된다 하고 약속을 하는 거죠. 그게 언약이에요. 근데 하나님도 이제 백성들과 그런 약속을, 그런 칸트랙을 맺으시는데, 인간과 인간이 맺는 칸트랙은 둘이서 그 칸트랙 내용을 서로 니고시에이션을 하지만, 하나님이 백성들하고 맺는 언약은 하나님 맘대로 정합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이제 지켜야죠. 그렇게 언약을 맺으시는데, 성경에 두 가지 종류의 언약이 있어요. 하나는 행위 언약, 또 하나는 은혜 언약. 그래서 행위 언약은 하나님께서 처음 아담과 맺으시는 언약입니다. 그래서 아담과 맺으시는 언약은 행위 언약이었다는 말은 뭐냐?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시고 아담 보고 너가 나를 완전히 순종하면 그러면 내가 너를 복주리라. 그러나 순종 안 하면 정녕 죽으리라. 행위 원리란 말이에요. 행위 원리. 그래서 아담이 행위로 하면 복이 주어지고 안 하면 죽는 거예요. 지옥이에요. 그런데 아담이 그렇게 했어요? 안 했어요? 못했어요. 그래서 아담하고 연합되어 있는 모든 인류가 죄에 빠졌어요. 그렇게 죄에 빠지고 나서는 아무도 이 행위 언약을 지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행위 언약으로는 아무도 구원을 못 받아요. 그러나 다행히도 하나님께서 다른 언약을 준비하셨어요. 구원을 이루셔야 되니까. 그게 이제 은혜 언약인데, 이 은혜 언약을 우리는 두 가지로 구분해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하나는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 그리스도와 맺는 언약.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선택된 백성, 뭐 오늘 교회라고 하면 선택된 백성. 그래서 은혜 언약은 이 두 가지로 이루어지는데, 하나는 처음에 예수 그리스도와 아버지가 맺는 언약은 이것도 행위 언약이 됩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가 다 지켜야 되니까. 그래서 이 은혜 언약이 선택된 백성에게 주어질 때는 꼭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걸 지킨 거를 그걸 가지고 주어집니다. 그래서 선택된 백성들은 예수님이 모든 걸 지킨 거를 그걸 가지고 이 언약에 들어오기 때문에 벌써 모든 걸 완전하게 지킨 자로 간주가 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선택된 백성들에게는 복받는 일밖에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 복도 세상 복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영원한 천국 복을 말합니다. 왜 세상 복은 믿지 않는 사람이 더 많이 받습니다. 그렇죠? 그건 기독교 복이 아니에요. 왜 기독교 복을 믿지 않는 사람이 더 많이 받아요? 그런 건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성경이 그렇게 가르치질 않습니다. 아, 구약이죠, 구약. 구약 때는 그런 모습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이 은혜 언약이 선택된 백성에게 주어질 때는 복밖에 받을 게 없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대신해서 완전히 다 지킨 것을 토대로 주어지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저주는 없어요. 왜? 안 지켜야 저주받는 건데, 안 지켜야 그저 죄받는 건데, 우리는 예수님이 다 지킨 걸 갖고 은혜 언약에 참여하니까 복밖에 남은 게 없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은혜 언약, 예수님이 이루시는 은혜 언약을 구약에서 또 그림자 수준으로, 예표 수준으로 하나님께서 이 많은 사람들과 그 대표자들과 언약을 맺는 모습에서 프리뷰어로 보여지다가 이제 예수님께서 그 은혜 언약을 완전히 이루시는 것을 신약에 와서 이제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이 완전히 이루는 그 은혜 언약을 구약에서 프리뷰어로 예표 수준으로 보여지는 언약이 예수님이 노아와 맺는 언약, 예수님이 아브라함과 맺는 언약, 예수님이 모세와 맺는 언약, 예수님이 하나님이라 그러세요. 하나님이, 예수님도 그때도 있었고 하나님이시니까 틀린 건 아니지만 그런데 좀 혼동이 있을까봐. 하나님이 노아와 아브라함과 모세와 다윗 왕과 맺으시는 그런 모든 언약의 모습은 예수님께서 이제 오셔서 완전하게 이루시는 그 언약을 구약 수준에서, 즉 예표 수준에서 보여주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럼 하나씩 우리가 벌써 아브라함과 맺는 언약에 대해서는 좀 봤어요. 벌써. 그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맺으신 언약은, 즉 약속은 뭐였어요? 솔직히 우리가 예수 안에 있는 자, 우리 저 갈라디아서 제가 읽어드렸죠. 갈라디아서 3장 29절에 너희가 그리스도에 속한 자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즉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약속을 하셨지만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 보면 그 자손은 예수 그리스도다. 구약에서는 예표 수준으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로 보여졌지만 진짜는 예수 그리스도다 이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우리가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즉 그렇게 구약에서 예표 수준으로 보여지던 게 예수님 안에서 이제 완전히 이루어져서 그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하신 약속이 바로 여러분과 저에게 하신 약속으로 지금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단 말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예레미야 31장 예레미야 31장 31절 보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날이 이르니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세우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새 언약을 세우시겠다. 누구하고? 이스라엘과 유다. 그러면 이스라엘과 유다는 구약에서 예표 수준이죠. 그럼 이스라엘이 참 이스라엘이 누구예요? 여러분과 저예요. 교회. 그러면서 새 언약을 세우겠다 약속하십니다. 그러면서 새 언약에 대해서 32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언약은 새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로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세운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파하였음이니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에 세울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언약이 있는데 이제 세울 건데 구약의 언약과 다르다. 왜? 지금 애굽 때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시는데 그 언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파하여 버렸어요. 죄를 져갖고는 망갔어요. 이제 그런 거 말고 새 언약을 짓는다. 그거 잘 기억하시고 다시 저 이걸 다시 종합해 보겠습니다. 에스겔 36장 여기도 새 언약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시는데 에스겔 36장 26절 27절 여기에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여기도 새 언약인데 뭐를 한대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신을 즉 성령님을 보내줘서 이제 마음에 그 말씀을 새기고 마음 새 마음을 주는 누가복음 22장에 가보세요. 누가복음 22장 누가복음 22장에 보면은 최후의 만찬이 나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죠? 최후의 만찬. 그때 예수님이 뭐라 그러시냐면은 20절을 보시면 저녁 먹은 후에 잔도 이와 같이 하여 가라사대 이제 떡을 먼저 주시고 이제 잔을 주십니다. 잔을 주시면서 뭐래요?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뭐래요? 새 언약이니. 지금 예수님이 뭐 하시는 거예요 이제? 그 구약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새 언약, 새 언약을 세운다는데 즉 이스라엘에서 이제 새 언약을 세운다는데 이제 참 이스라엘이 여러분과 저예요. 교회예요. 거기에서 이제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이 그 새 언약을 이제 이루시는 거예요. 구약에서 언약은 출애굽기 24장에서 그 하나님이 모세와 언약을 세우는데 동물의 피를 가지고 뿌렸습니다. 동물의 피를 뿌리는 그런 이유는 내가 이 언약을 파하면 이렇게 죽어야 마땅하다 이런 걸 표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새 언약은 예수님의 완전한 피로 세우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완전히 지키신 그걸 토대로 하고 예수님의 완전한 피를 갖고 지금 새 언약이 이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언약은 여러분이 파할 수가 없는 언약입니다. 죄를 져도 파해지지가 않아요. 왜? 벌써 다 지키셨고 이 피는 동물의 피가 아니라 완전한 예수님의 피이기 때문에 이 새 언약에 들어와 있는 여러분은 아무리 죄를 져도 그 언약이 파해지지가 않습니다. 더 완전한 언약이 이제 예수님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십자가, 거기서 흘리시는 그 피가 바로 그 새 언약의 피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그렇게 최후의 만찬에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으면, 이런 게 아니라면, 그러면 이 새 언약도 여러분과 저의 죄로 벌써 파하여졌죠. 아니에요? 으투할 뻔했어요, 정말. 예수님이 이렇게 안 하시는 거면. 벌써 파해졌죠. 어떻게 우리가 그 언약을 파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파할 수가 없어요. 왜 예수님이 이제 다 이루셨어요? 시간이 자꾸 가서 제가 그냥 또 말하면은 다윗 왕하고 맺으신 언약은 이제 그 사무엘 하 7장에 가면 나오는데 이렇게 제가 그냥 말로만 할게요. 집에 가서 읽어보세요. 다윗 왕에게 이 언약을 맺으시는데 약속을 하는데 크게 두 가지를 약속하십니다. 하나는 다윗의 자손이 왕이 될 거다. 그 왕이 영원하리라. 그런 약속. 두 번째는 그 다윗의 자손의 왕이 성전을 질 거다. 그러면 구약 수준에서 그 하나님의 언약이 구약 수준에서 어떻게 이루어져요? 그 다윗 자손이 왕이 되는 사람이 누구예요? 솔로몬이죠. 그 솔로몬이 뭘 져요? 성전을 짓죠. 그러나 그것도 구약 수준의 예표 수준이란 말이에요. 누가 참 다윗의 자손이에요? 그렇죠. 로마서 1장에 가보시면 로마서 1장에 3절을 보시면 이 아들로 말하면 아들 우리 예수님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태어나신 분이다. 그러면 지금 그 다윗의 혈통의 왕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원래. 솔로몬은 예표 수준이에요. 그래서 그분의 왕위는 결코 멸하지 않고 영원하죠. 그리고 예수님이 뭘 하세요? 참 성전을 짓는 거죠. 예수님 정말 성경에서 말하는 참 성전은 솔로몬이 진 성전이 아니죠. 우리 예수님이 짓습니다. 예수님의 몸, 즉 교회가 참 성전입니다. 천국이 참 성전이에요. 그래서 다윗의 언약도 예수님 안에서 완전하게 이루어지잖아요. 이제 그렇게 되는 거라면 예수님 안에 있는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그 약속의 언약들에 이제 더 이상 외인들이 아니죠. 사실 그 모든 언약이 우리하고 이제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 안에서. 더 이상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사실 구약 수준에서 그 약속에 속한 사람들보다 더 완전하게 속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세상에 있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세상에 속한 자들이었어요. 천국 시민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9절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세상에서 나의 택함을 입은 자들이다. 세상에 속해 있던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그 세상에서 이제 건지셨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표현합니까? 갈라디아서는 이렇게 표현해요. 갈라디아서 1장 4절을 보면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세상에서 택함을 받아 이제 구원받는 것을 어떻게 표현해? 이 악한 세대에서 건지시려고 골로새서에서는 또 이렇게 표현했어요. 골로새서 1장 13절은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이 세상에서 건져내서 어디로 옮겼어요? 예수님의 나라, 즉 천국으로 옮겼어요. 그래서 너희의 시민권은 이제 하늘에 있는지라. 여러분은 벌써 옮겨져 있는 현실을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보고 지금 에베소서에서 말했죠. 너희는 하늘, 그 하늘의 앉힘을 받았다. 저희가 벌써 옮겨져서 그 하늘의 앉힘을 받는 우리의 영적의 현실은 지금 그런 현실이란 말입니다. 근데 안 믿어요. 하나님이 얘기하는데도 안 믿어요. 뭐 어떻게 안 믿는 사람은? 성경이 말하는데도 안 믿으면 그건 뭐 어떡하겠습니까? 그냥 여러분과 저는 다릅니다. 믿는 자 아니에요? 말씀을 믿는 자 아니냐고요. 아니면 여러분 구분해서 믿으실 거예요? 어떤 건 믿고 어떤 건 안 믿고? 아니면 전체로 다 믿으실 거예요? 그러나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세상에 있는 자가 아니죠. 그리고 소망이 없었다. 왜? 언약 밖에 있었기 때문에.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소망은 또 어떤 소망을 얘기합니까? 제가 이런 소리 많이 안 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소망이 세상에서 잘 사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 말하는 기독교인의 소망이에요? 세상에서 성공하는 거냔 말이에요. 그게 성경이 말하는 기독교의 소망이냐고요. 몇 군데 한번 보죠. 골로새서. 골로새서 1장 5절. 너희는 하늘에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을 이남이라.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 그러면 천국이죠. 그 다음에 27절.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어떻게 풍성한 것을 알게 하셔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이다. 그러면 지금 골로새서만 보면은 지금 소망은 우리 교회 이름이에요. 예수님과 천국이에요. 몇 군데 더 보죠. 데살로니가 전서.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3절.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함이니라. 사람이 죽으면 소망 없는 사람 같이 슬퍼 안 하게 한다. 즉 그러면 소망을 가진 사람은 뭐예요? 부활을 믿는 사람들이죠. 즉 천국의 부활입니다. 그게 소망이에요 지금. 베드로 전서. 베드로 전서 1장 3절.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궁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다. 그리고 요한일서 3장 2절 3절.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 것은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내심이 되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에 계신 그대로 볼 것을 인함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한다. 지금 무슨 소망이에요?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소망. 그 재림하시는 날 내가 예수님을 닮을 소망. 여러분한테는 제가 더 이상 읽어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아십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기독교의 소망은 예수님, 그분을 다시 만나고 그분과 같이 되어 이제 그분과 영원히 사는 그 소망이에요. 그런 소망이 없었던 자란 말이에요. 그러나 이제 그렇지 않단 말이죠. 예수님 안에서 소망이 있는 자가 됐어요. 부활의 소망을 갖고 있고 그 영원한 영광을 받을 그 소망, 미래의 영광과 영생의 구원. 이 소망이 없는 자들은 이 세상이 답니다. 기껏해야 이 세상이 다예요. 이 망할 세상이 그들의 소망이에요. 참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은 저 같은 사람을 불쌍히 보고 있습니다. 그죠? 아이고, 무슨 천국이냐, 천국은. 만약에 오늘 예수님 다시 오시면 누가 불쌍할 것 같습니까? 예? 정말로 오늘 예수님 다시 오시면 누가 불쌍할 것 같아요? 안 믿으면 할 수 없어요, 그죠? 뭐, 어떻게 해요, 안 믿는데. 그러나 여러분은 믿지 않습니까? 이제 소망이 있는 자가 됐어요. 기쁨을 갖고 살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도 없는 자였어요. 즉 하나님을 모르는 자였죠. 즉 하나님과 교제가 없었던 그런 자들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을 안다. 즉 하나님과 교제한다. 이게 우리들의 목적 아니에요. 우리 세상에서도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분하고 교제하는 게, 그 사람하고 교제하는 게 그 얼마나 기쁨이에요. 더더욱이 그 모르겠어요. 나이들이 많이 드셔서 이제 그 연애할 때를 다 잊어버리셨는지 몰라도 그 연애할 때 그 얼마나 좋아요. 사랑하는 사람과 교제. 하나님과의 교제, 그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에게 안 바가 되는. 그렇죠? 그래서 갈라디아서에서는 이렇게 얘기하죠. 4장 8절에 가면 그러나 너희가 그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를 하였더니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더러 하나님의 아신 바 되었거늘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도 나를 알고 나도 하나님을 안다. 근데 지식적으로 아는 게 아니죠. 우리가 그래서 제가 그런 예를 많이 들죠. 대통령 부시를 압니까? 그러면 여러분 알죠. 대통령 부시가 어디 사는 것도 알고 대통령 부시가 뭐 하는 것도 알고 무슨 차 타는 것도 알고 알아요 다. 그러나 대통령 부시를 정말로 압니까? 그럼 모르죠. 근데 문제는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아는 거를 대통령 부시 아는 수준에서 안단 말이에요. 하나님 어디 사는 거 알고 하나님이 뭐 하는 거 뭐 했는 거 다 알고 그런데 하나님을 몰라요. 대통령 부시 아는 수준에서 하나님을 알면 이거 지금 굉장한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에요. 교제가 가능한 하나님이시단 말이에요. 그분과 뜨거운 교제를 나누고 사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누구와 교제를 나눌 때는 내가 그 사람한테서 사랑을 받는 걸 제가 알고 그 사람의 그 마음과 마음이 이렇게 와서 닿아서 느끼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이게 지금 하나님과 가능한 거란 말입니다. 이거를 마다해. 하나님과 교제가 없어요. 그냥 기독교는 무슨 이렇게 자기가 뭘 그러니까 무슨 그 뭐야 옛날에 같이 리추얼이라 그러나요? 그냥 물 떠다 놓고 이렇게 비는 그런 그 예식 그것밖에 안 되나 봐요. 이 기독교라는 게 많은 사람들한테 그냥 예식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교제입니다. 그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이 나를 알고 시간이 다 갔네요. 여러분 한번 집에 가서 디모데후서 1장 12절, 요한일서 1장 3절, 요한일서 5장 20절, 5장 20절 한 군데만 읽어보죠. 아 요한일서니까 두 개 다 읽죠 뭐. 같은 데니까. 요한일서 1장 3절,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함이라. 요한일서 5장 20절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오 영생이시라. 예, 결론을 내리면 지금 에베소서 2장에서 우리가 그때에 이런 자였더니 그리고 이제 다음번부터 볼 13절에 보면 이제는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더 이상 이제 그런 것들이 우리의 현실이 아니란 말입니다. 이제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고 그 하나님 언약을 다 그 언약에 약속된 축복을 다 지금 벌써 소유한 사람이고 여러분은 이제 더 이상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천국에 속해 있고 하나님에 속해 있고 여러분은 소망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과 뜨거운 교제 속에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알고 너무나 복된 그런 삶을 사는 자들이라 이 말입니다. 너무 감사한 거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너무나 귀한 구원이 저희에게 임했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얼마나 엄청난 은혜를 받고 사는 저희들인지 말씀으로 깨닫게 하여 주셔서 기쁘고 기쁜 삶을 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더욱더 세상 버리게 하시고 우리의 소망이 천국에 있고 예수님께 있음을 더욱 확인하며 증거할 수 있는 저희 모두 되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